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9절을 펼친 세번역입니다. 로마에서 온 편지 40번째 복의 전령사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0절 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의 전령사. 그래서 메신저하고도 조금 다른 거가 그 사람 자신이 복이 돼서 직접 전해주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 구절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로마에게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것입니다. 바울은요, 이후에 온갖 역경을 거쳐서 로마에 정말 도착했고 로마와 인류를 그리스도의 복으로 충만히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로마에 자기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정리하는 건데 맨 마지막 장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로마라는 말입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 바울의 일행들이 지금 로마로 포로가 아니고 죄인으로 지금 수송돼서 호송돼 가는 장면입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 전에까지는 정말로 자기가 로마로 가는지 마는지 자신이라도 보기까지는 확신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확신이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자기가 없는 것을 우리가 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확실히 안 것은 자기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가든지 말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도 어떻게 나도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있음을 충만히 아는 자로 바울처럼 삶의 각종 역경과 과제 앞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가 설교의 초점입니다. 두 가지로 풀어갑니다. 하나는 신경 알기, 몸의 신경이 아니고요. 사도 신경처럼 말하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것. 신경을 알기. 두 번째는 기둥 잡기입니다. 두 가지 기둥을 두 번째 잡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기 생애의 신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복이 충만한 생애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실이나 조나 이 자리에서 이진성 목사가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는 여러분이 제 지금 시간에서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다른 거 부산물로 오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가장 중심은 임재, 함께함, 관계, 충만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는요, 전체가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로마서 전체는요, 사도신경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금방 같이 낭독했던 사도신경처럼 모든 사람이 같이 믿고 고백하고 공유해야 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 노력은 인류를 대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으라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요, 서신의 말미에 바울이 밝히는 신조의 사항, 우리가 금방 읽었던 대로 이런 나는 이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도신경과는 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기보다는 바울 자신에게 특별히 적용이 되는, 사뭇 그 적용의 범주가 다른 그런 항목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이랬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생애는 내 생활은 이런 신조의 근거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내 인격을 설정한다 라는 일종의 좌우명 같은 신념과도 같은 그런 성격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아 나갈 때도 바울이 이랬으니까 나도 무조건 그것을 따라하자 이것이 아니고요. 바울을 움직였던 그 생애의 그 신조처럼 나에게서는 어떤 신조가 나를 움직이고 있지? 라고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것,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좋은지 나쁜지 평가가 나올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째 생애 신조는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고린도 전서나 보면은요, 아볼로 같은 사람은 거기 위해서 세우는 걸 애쓰고 자기는 기초를 놓고, 그러니까 자기는 세례주지 않는다.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 하는 사람도 있겠고 선교하는 사람도 있겠고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신조는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은 이들은 은혜의 기관들에게 육신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고 봉사할 의무가 있다. 라는 그 두 가지 자기는 그 신조를 가지고 자기 인격을 설정하고 만들어가고 자기 인생을 설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마다 낭독하는 사도신경이 교회에 충만하듯이 나의 인격과 인생에 배어나오는 나의 말하자면 신자로서의 신격, 내가 고백하는 그런 신조는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복이 되어가는 이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내 생애와 인격을 한번 보면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있으면은 나는 무엇을 가지고 믿고 가고 있는 것이지? 또는 그것이 안 되고 있으면은 왜 안 되고 있는 것이지라고 고치려고 하기 전에 나를 잡고 있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말하는 대로 코미디언이 나는 소중하니까, 말하는 대로 나는 내가 아니면은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누구도 다 있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이 맨 먼저 맡겨준 것은 나의 인생과 나의 그 마음과 그 나에게 준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나머지 것에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면은, 금방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로마로 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편으로 편지를 쓰는 것보다 가서 설명하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일 긴 로마서라는 편지를, 정말로 요즘처럼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로 자기의 그 땀과 피를 짜듯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들이 지금 40번에 걸쳐서 살펴봐도 이게 100번을 살펴봐도 나올 게 또 있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인생의 모든 것을 쥐어 짠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이 보이는 정도로 그것을 인편으로 보낸 것은, 또 모은 구제금을 그걸 가지고 자기도 가난한데 그저 그것을 가지고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로마로 가겠다는 그 결정, 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로마 교인들이 자기가 이제는 예루살렘 갔다가, 요즘처럼 여행이 쉬운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죽을 고비를 계속 거쳐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스페인으로, 자기는 그 당시 세계의 맨 마지막에 그 동쪽의 끝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끝으로 간 것이 그게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 사업을 후원해 달라는 당부에는 위의 두 가지 신념으로 설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생애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이주하시고 이사하시고 사업을 세우시고 정돈하시고 사람을 사귀었다가 또 아 이건 아니겠다 관계를 끊었다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가 직장을 또 가졌다가 안 가졌다가, 내가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사역입니다, 또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결정, 나의 인생의 다양한 구상과 미래를 설계하고 또 나의 역할을 설정하는 나의 생애 신조가 무엇인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는지, 아니면은 그저 이리저리 바삐 살기만 급급해서 그렇게 살아서 내가 지금 누구의 생활 신조로 살고 있는지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최소한 나의 생애에 대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은,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왜 가고 있지? 결과가 무엇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최소한 내 생애에 주는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해서 주신 주님께 대한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생애 신조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이 충만히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누구의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짐덩어리, 화덩어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솔직하게 한번 때로는 소스라치게 볼 수 있는 것, 지금이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현재 내 생애의 결정과 계획을 일관되게 설명해내는 신앙의 자기 고백, 생애의 신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둥 잡기입니다. 바울의 생애 신조는 든든한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으로 바울의 생애의 신조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고 자료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 기둥, 두 번째는 감사의 은혜의 기둥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감사의 은혜로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내가 이런 디자인을 하고 이런 집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짓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구축해서 건설해서 갑니다. 내 지나온 생애가 내 그런 신념으로 세워진 그런 내 집입니다. 그게 이 생애 신조는 바울이라는 인물과 생애를 자신과 주변에 접촉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당당하게 전하는 복의 전령사가 되게 했습니다. 내 생애 신조가 나로 복의 전령사가 되게 하는가? 인생의 결정과 기로에서 내가 따르고 지키기를 추구하는 것 뒤에는 어떤 믿음의 체제가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자기의 신념은 남은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나의 그냥 단순한 편견과 고집이나 나의 어떤 충동이나 충격이 아니라 그 근거가 바울은 오늘 읽은 대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 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근거가 된다라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 신조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일관되는가 최소한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심과 사욕에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정해놓고 거기에 억지로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 고백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라는 그 힘이 내 인간의 신념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생애의 생각과 계획을 주장하고 맡아주는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저 믿고 있는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요. 하나님 말씀에다 근거를 세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께서 다 세워서 가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생애 신조는 바울의 신조에는 감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감사의 은혜스러움이 담겨져 있는가? 너그럽고 은혜스럽게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쉽게 고쳐집디까? 내 마음먹은 대로 딱딱 됩디까? 다 세월을 거치면서 성령해 주시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왜 나도 못하는 것은 남에게 대해서 그렇게 나서서 하냐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고 인정해 줄 것이고 기다릴 것이지요. 상대를 너그럽고 은혜스럽게, 상대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영접함이 있는가? 십계명을 지키는 근거는, 십계명으로 예를 들어 봅니다. 근거는요, 서문입니다. 이거 없이 바로 십계명은 나는 지킨다. 십계명은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통법규 잘 지켰다고 자동적으로 착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다가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다 용서해 주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라. 애가 태어날 때부터 제절로 마라톤 뛰듯이 쫙 뛰니까 아짱아짱 넘어지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자기 부모도 좋다 하는데 왜 내가 야단입니까?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내 부모를 존경하라고 안 합니다. 존경은 옵션입니다. 무슨 존경할 만한 일을 해야 존경하죠. 그런데 공경하라는 말은, 그러나 내 부모를 존중해라. 효해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효는 위에서 내리는 거고요. 존중은 밑에서 올려주는 겁니다. 효를 명령형으로 만들면은 그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효가 기독교적인 그 5계명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대로 적용하면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망칩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왜 5계명을 줍니까? 그거는 사람으로서 네가 모든 관계에 사람에 대한 그 감사가 모든 관계에 있는데 그 첫 단추가 너를 잊게 된 것은 이래 됐든 저래 됐든 무엇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부모가 있어서 온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첫 단추라서 내 부모를 존중해라. 은혜의 기관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해라.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도 가난하고 없으면서 무슨 오지랖이 넓어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와 거기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그 편견과 그 오해와 그 시기와 그 질투 때문에 바울의 생애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거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 사람들이 가득 뭉쳐져 있는 그 교인들에게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시켜준 것도 아닌데 그 어려운 길을, 요즘도 돈을 갖고 있으면은 갈 때 힘들 것인데 그런 길을 택했단 말입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가니까 제일 먼저 했던 거가 네 머리 깎고 사람들이 오해받으니까 내가 평판이 별로 안 좋아. 그게 맞춰. 그래, 그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바울이 몇 번 죽을 고비 겪고요. 거기서 그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맞고 그 고생고생 죽도록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대상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바울이 믿기로는 은혜를 받은 기관에 비록 그 대상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박대해도 자기는 그 상대에게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고마움과 너그러움을 표시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고 믿기 때문에 받든지 말든지 감사함과 은혜로움으로 자기의 생애의 신조를 특색 주었습니다. 자기의 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아는 인정과 영접이 있는 사람이 가족도 주변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 임재를 가진 사람입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입니까? 살아갈수록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준 가족들, 교회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 그분들이 나이테 마냥 나를 잡아주고 버텨주는 힘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푸근하고 너그럽고 은혜스러워서 그리스도의 복이 나와 이웃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438장 통일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더